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전에 차가 그렇게 흔하지 않던 시절에 친구들 몇 명이서 여행을 가자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차가 좀 이상한 거예요. 운전하는 그 친구도 오늘 차가 좀 이상하다. 그런데 이 엔진이 너무 많이 돌아요. 잘 논다는 얘기죠. 이상하다 해서 한 군데 세웠는데 키를 빼도 시동이 잘 안 꺼져요. 시동이 잘 안 꺼지는 차를 브레이크를 억지로 밟아가 간신히 껐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 가면 괜찮을란가 싶어서 쉬었다 시동을 켜보면 또 이게 너무 잘 노는 거예요. 그래서 영덕쯤 갔다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도중에 차 열어놓고 본넷도 열어놓고 막 여러 명이 둘러앉아가지고 이거 왜 이러냐 하고 살펴봤는데 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내 와서 그분 잘 가던 카센터에 갔더니 조그마한 친구가 나오고 본넷도 탁 열더니 하는 얘기가 에이, 아저씨 오늘 과속하셨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아니 오늘 그렇게 과속한 적 없대는 거예요. 없대는데 에이, 아저씨 과속하셨네요 하면서 손가락 하나 톡 건드려버리니까요. 뭐 차가 푸르르 하더니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괜찮아요. 그래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오늘 아침에 조금 늦다고 조금 밝기는 밝았지만 그렇게 많이 밝은 건 아니었는데 하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 4단에 넣고 그게 5단인 줄 알고 갔는 모양이다 이러는 거예요. 5단에 넣고 한 80km쯤 가면 정상이거든요. 근데 4단에 넣고 80km를 갔으니까 시골길을 그거 많이 밟은 거죠. 결국은 차를 운전하면서 돌아다닌 비전문가 보다가는요, 운전하는 거 보지도 않았던 전문가가 이래 차 들여다보면, 보고 하는 말이 더 맞더라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는 차 뚜껑 열고 이렇게 딱 보니까, 아, 아저씨 오늘 과속하셨네요. 그러고 하나 툭 건드려보니까 아무 이상 없는걸요.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운전하고 뚜껑 열어놓고 아무리 들받아보고 떠들어도, 정답을 못 찾는 겁니다. 전문가는 슬쩍 보기만 해도 뭐가 잘못됐는지 압니다. 비전문가는 아무리 들여다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제 옆에 있던 어느 미술 선생님이요. 아이들 방학 숙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림책을 들고 줄을 자기가 그려온 그림을 들고 줄을 쭉 서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들고 지나갑니다. 그럼 미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아이들 보면서 점수를 막 매겨요. 제가 아주 신기해서 선생님 그 그냥 자세히 보지도 않고 들고 지나가는데 그냥 점수 매기면 그거 제대로 매겨집니까? 하니까 매겨진대요.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더니 하나이 딱 부르더니 불러가서 하는 얘기가 누가 그려줬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는데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바른 말해. 그랬더니 누나가 조금 도와줬는데요. 여기는 네가 그렸고 여기는 너 누나가 그렸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봤습니다. 안만 봐도 전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여기 붓질하고 여기 붓질이 달라요. 이럽니다. 전 봐서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무섭다는 생각을 그때 옆에서 한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는 딱 보는 순간에 이건 자기가 그렸다. 자기 실력은 넘는 그림이다. 누가 도와줬다. 일부는 자기가 그렸고 일부는 남이 그렸다. 바로 알더라고요. 이게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음악도 그렇습니다. 바둑도 그렇습니다. 내기 바둑 좋아하시는 분 참 경계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상수는 하수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딱 알면서 조정을 합니다. 이길 때 절대 많이 이기지 않아요. 질 때요. 적당히 알아서 한 번씩 져줍니다. 상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하수는 절대 모릅니다. 항상 하수는 다 질 때도요. 오늘 내 이길 수 있었는데 다 실수 하나 때문에 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실력이 모자라서 졌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수는 상수의 이 실력을 가늠해서 자기 조절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압니까? 이 상수보다 더 나은 실력이 있는 사람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금방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실력이 못한 사람을 살살 요리하면서 돈 뺏어 먹고 있구나. 그거 압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서요. 당신 저 사람하고 내기 봐도 가지 마세요. 하고 이야기를 해줘도 안 듣더랍니다. 왜요? 절대로 아 나하고 실력 차가 많이 나는 게 아니다. 단지 어제도 내가 실수를 조금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만 안 했으면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하수는 상수의 수준을 절대로 파악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어떤 실력 차이가 있으면 극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영에 속한 사람이 나오고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도 이 이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다릅니까? 다르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가끔은 믿는 내나 안 믿는 저 사람들이나 뭐 별반 다를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본문을 보면서 이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요 다른 사람의 그 사정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가령 우리가 남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집은 이 모양인데 저 집은 참 좋겠다, 참 부럽다 그런 집 많죠. 그 부러운 집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우리 집보다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집도요. 속을 들여다보면 골마 터진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어느 집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정말 재미있었던 거요. 그분이 오래전에 여기 교수 아파트에 살림을 조금 살아준 적이 있답니다. 얼마나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했지만 여기에 나무 집 교수 아파트에 살림을 어느 정도 살아준 그것이 자기 인생에 엄청난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그 전에 이 앞을 지나다 보면서 저 교수 아파트를 쳐다보면 세상에 저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싶어서 크게 부러웠답니다. 근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집 살림을 좀 봐주다가 보니까 아 사람 사는 거 똑같네. 이 안에도 우리보다가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 참 많네. 이걸 눈으로 딱 보고 난 다음에 어깨가 쫙 펴지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부터 그 사람들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살게 됐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여도요. 건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집 많고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떨어져 살고 있는 시동생이 그렇게 애를 먹이는 경우나 심지어 부모가 애 먹이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잘 계시죠? 아, 머리가 아파요. 왜? 우리 어머님이요. 어디 나갔다가 몸에 좋다는 말만 들으면 다 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좋다는 게 그게 별로 안 비싼 것도 있지만 비싼 건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누군가가 아 이거 한번 먹어보면 좋다 소리 나면 그거 꼭 사야 된답니다. 한 술 더 떠서요 보석까지 사달라 한답니다. 누구네는 뭐도 있고 뭐든데 하나 사주면 안 될까? 부모님이 그런데 욕심을 내니까 빠듯한 살림에 그것도 엄청나게 힘들더랍니다. 여러분, 이웃집 남의 사정 그거 누가 압니까? 잘 모릅니다. 내가 뭐 몹시 아파보면요, 다른 집의 사람들도 아픈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금방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11절에서 사람의 속을 그 사람 외에 누가 알겠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물며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속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해 보셔요.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 늘 만나는 사람도 깊이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 사람 속이 어떤지를 참 알기 어렵습니다. 경우에는 뭐 한평생 살아도 그 사람 속 모르겠더라는 사람이 있대요. 남의 속만 모릅니까? 어떨 때는요? 나도 내 자신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요. 이 사람 참 묘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속을 누가 알겠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위에 10절을 한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속에 계셨던 성령이 하나님의 속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뭐 비록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위대한 스승을 만나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유명한 도사가 어디에 있다 하던데요. 물어 물어 산을 넘고 물 건너 찾아 찾아 헤매야 겨우 만날까 말까 이런 겁니다. 있는 곳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스승을 만나려면요, 여러 가지 난관을, 험한 관문을 통과해야 하고요. 또 뭐 어떤 경우에 보면 신비한 약초를 구해오면 부모님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신비한 약초를 구하러 가는 것도 보면 죽음의 계곡을 통과해야 되고 무슨 괴물이 지키는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하물며 신을 만나러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냐, 이것이 대부분 종교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찾아낼 수 있는 분도 가서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누가 가르쳐 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 어느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고 탐구하고 조사해서 알아낸 것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조금 복잡합니다만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단 말입니다. 또 뭘 주셨나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러죠? 은혜로 뭔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즉 성령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을 바꾸면요. 은혜를 주시고서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시내산 광야에서요, 시내산에서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걸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잘 믿었습니까? 직접 보고 들었음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친히 주셨음에도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거든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주기만 했더니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시고도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깨우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서도 성령을 보내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된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친히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을 깨닫고 지키게 하시는 분은 여전히 성령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냥 그 말씀만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 말씀을 주셔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만 주시면 다 된다 될 것 같으면요, 공부 잘한 사람 치고 천국 못 갈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책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여다보면서 구원 못 받을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아마 여러분 주위에 교회 나가지도 않으면서도요, 성경 얘기하면 잘 꿰는 사람 있을 겁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더란 사실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가끔 성령의 사역을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성령을 보내주신 주된 이유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합숙훈련하다시피 가르쳤습니다. 잘 믿었습니까? 다 잘 알아들었습니까? 다 까먹은 것 같아요. 그렇게 배우고 제자답게 안 됐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도 깨닫지 못했던 그 모든 사실들을요,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 성령께서 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의미를 다 깨닫게 하셨더라. 그러려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 이러게 되면 뭔가 좀 오해를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예언이나 투시나 방언이나 환상을 보고 말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까?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투시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아픈 사람 병원에 갈 것 없이 여기서 다 고쳐버리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주된 일이 그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확한 대답을 하라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감격으로 벅차오르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고 괴로운 사람. 이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서 참 희한한 능력을 행하거나 아니면 슈퍼맨처럼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시급하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특별히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요,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모든 사람들에게,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도 그 말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졌습니다. 특별한 방언이잖아요. 훗날 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나라 말로 전했을까요? 어느 나라 말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통역이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그때 베드로에게 통역 역할을 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열심으로 했던 설교를 마가가 통역을 하면서 전하면서 그것을 나중에 정리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그 예언의 능력이 베드로 평생토록 지속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그 능력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또 간절히 기도하면 그 방언의 은사를 다시 주셔서 로마든 어디든 가서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안 됐을까요? 만약에 그랬더라 할 것 같으면 굳이 바울이 필요했겠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바울을 불러서 쓰셔야 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 중에 머리 아프게 영어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혹시 나올까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어 그렇게 많이 배워도 그놈 영어 잘 안 되는데요. 그냥 막 날마다 하나님께 전에 매달려가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이 베드로가 받았던 제자들이 받았던 이런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러고 공부 안 할 작정하면요. 혹시 그런 아이들 보거든 성령의 은사가 그런 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성령을 주신 가장 큰 이유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거꾸로 좀 올라가서 가셔서 10절 한 번 더 보셔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라고 하실 때 이게 뭐냐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대요. 이게 뭘까요? 그 전에 앞부분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그 오늘 설교 본문을 11절부터 시작한 겁니다. 지난번에 설교 말씀에서 드렸던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거란 뭐냐면 6절에 따르면 세상의 지혜자가 알지 못했던 겁니다. 7절을 보면요.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선에 작정하신 이 일, 이 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자가 알지 못했던 비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한 일,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일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 곧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그거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신앙 선조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불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징계와 회복을 반복하시고요. 또 그 후에 수많은 선교자를 보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해주신 이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된 임무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믿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거 제쳐두고 우리 다른 일에 관심을 너무 기울이는 것은 성령을 좀 섭섭하게 하는 일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방언도 이해하고 기도해서 병도 고치고요. 이런 일도 참 소중한 은혜지만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본래 임무에 비하면 이건 부분적인 것이요 부수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짜 감사해야 할 것,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 믿게 된 거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인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것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이거 인력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도 안 되는 이 예수를 나는 어떻게 믿게 됐느냐. 이게 때로는 신기해질 수도 있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곧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 이웃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다릅니까? 여러분 실제로 많이 다릅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의 아들과 종의 아들이 비슷합니까? 하는 짓이나 뭐 노는 기나 뭐 먹는 기나 차림새나 비슷할 수는 있지만 하나는 왕의 아들이고 하나는 종의 아들입니다. 같을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그 모습이 비슷하다고 같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14절 한번 보십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미련하게 보이고 저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차이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문가와 비전문가만큼의 차이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차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보기만 해도 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간단하게 이해하고 감격하는 그 일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권해도 이해도 안 되고 듣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15절 보십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 신령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 말은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능력이 있지만, 아니면요,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이 소위 영어 문법식으로 말하면 수동태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보면 딱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왜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참으로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든지 강권해서 예수 믿게 하려는 것이죠.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인용한 말씀입니다. 말을 바꾸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도 가르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은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믿는다는 내가, 안 믿는다는 저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것 같은 내가 없어서 고민스럽기도 하고, 다르긴 다르다 하는데 뭐 하는 짓이나 살아보면 똑같다 이래서 고민이 좀 되시면 제가 전에 했던 예화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육에 속한 불신자들과 영에 속한 우리는 어느 정도 차입니까?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됩니까? 뭐 어떤 분은 잘하면 구별할 수 있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어떻게 봐서 별 구분 안 됩니다. 똑같아 보이죠. 어떨 때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까? 품어보면요. 유정란과 무정란을 품어보면 유정란에서는요, 생명이 탄생합니다. 무정란은요, 썩어요.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아무런 차이도 없이 그냥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영에 속한 사람 속에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산다고 싶었던, 아니, 우리보다 더 멋지게 산다고 싶었던 저 사람들, 썩어버립니다. 이게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비유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모래 속에 잘게 들어있는 쇳가루 있죠. 여러분, 쇳조각이나 쇳가루가 모래 속에 철분이 같이 섞여 있으면 그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성도라고 이름 안 써붙인 땀이야 밖에 나가면 잘 표 안 납니다. 그러나 이런 그 모래 위에 자석을 갖다 대면요. 쇳가루만 착 뽑혀서 올라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성도들만 올라붙는 자석 하나 갖다 댈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똑같이 올려 살았는 것 같은데요.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만 쏙 빨리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별반 차이가 안 보인다고 해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같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게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그렇게 차이가 있더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문가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는 어디에 전문입니까? 무슨 전문입니까? 13절 끝에 보시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전혀 분간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은 영적인 문제의 전문가입니다. 영적인 문제,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데에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만한 고난을 겪으셨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린 잘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전문가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한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에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가끔 엉뚱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야, 무슨 낙으로 사냐? 아니, 그렇게 교회 다 갖다 퍼질러 버리고 뭐 먹고 사냐? 그런 질문, 그 비슷한 질문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받고 사는 게 정상입니다. 왜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짓을 많이 하거든요. 왜 이상한 짓을 자꾸 합니까? 이게 급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잘 설명해 주면 좋지만 설명이 잘 안 될 때라도 너희하고 나하고 급수가 달라서 하수가 상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 이런 여유로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귀한 것 많지만 예수 믿게 된 것 이상의 귀한 것은 없습니다. 누가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누가 신령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속에 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이거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